여러분이 살면서 승리한 간증도 간증이지만 실패한 간증도 간증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마서 1장 15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00의 분량을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 200 준 거에 비해서 하나님 나를 100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골라서 안 해 이러고 10이나 20만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엄하게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실제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나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로마서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로마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 이런 거죠. 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미국보다 어쩌면 더 파워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로마라는 국가는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뭐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뭐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관료가 되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로마에 하물며 이 관료들도 그런데 로마의 황제라면 어떻겠습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다. 이건 자타가 로마의 황제를 일컬어서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황제 자신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생각하는 영웅 또는 로마가 생각하는 이 신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얼마나 이게 초라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궁에서 태어나기를 했습니까? 왕처럼 자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뭐 복음 선포하러 다니시면서 뭐 집이 있으셨습니까? 뭐가 있으셨습니까? 재산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말도 아닌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시에 입성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그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벌거벗겨진 채 달려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로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이런 식의 접근이 더 효율적이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나 로마의 그 황제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외형상으로는 그런 것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배경을 알 때에 이 표현이 좀더 이제 이해가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믿는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이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은 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권능이다.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권능이다. 누구의 권능이냐?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 파워,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파워, 우리말로는 권능 그렇게 했고요. 영어로는 파워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중에 다이나믹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힘과 관련된 그 표현이죠. 그 동력, 역학할 때 그게 다이나믹스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아시잖아요. 제일 우리가 편하게 아는 거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예, 뭐 우리가 많이 설교하지요. 디나미스, 이 권능,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쉽게 연상하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의 권능이냐?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권능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위대한 표현인 거예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에게나 권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권능인데 아무에게나 권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이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모든 자. 그렇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권능도 있고, 또 형벌을 주실 권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 save, 구원. 나를 좀 구원해줘요. 구원해주세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구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일반적인 쓰임이죠. 어떤 위험이든지 내가 물에 빠졌으면 물에서 건져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불 속에 갇혔으면 거기서 건져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주는 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또는 죽을 어떤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이제 갈 때, 죄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 죄나 혹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권능이 되는데,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여기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헬라 제국에 사는 그 사람들만을 한다기보다는 모든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스인, 그랬으니까 이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냐? 여기서는 우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시간상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만이 뭐가 특별하고 우선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상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거부하면서 이방인에게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 11장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때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든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든지, 뭐 내가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든지, 거짓말쟁이였는데 정직한 사람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그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의 문제, righteousness.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의. 그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불의하게 된 자가 아담 이래로 불의하게 된 자들, 의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구령을 가면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게 될 때, 자주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금 돌아다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시작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속이지만, 그러나 아담 이래로 불의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영어 표현이 righteousness가 아니라 이제 just로 되어 있긴 하지요. just와 unjus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해주신 게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표현을 놓고 조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장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와 관계된 측면에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이제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구약 시대는 행위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여러 그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이 지금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해가지고 전부 그 믿음으로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구원 얻는 믿음에서부터 사는 믿음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사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입양됐던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그 복음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발동했던 어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때마다 매번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구원 얻을 때에 그 발휘했던 믿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그 믿음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뭐 비슷한 맥락에서 구원의 출발부터 완성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구절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에 이런 좀 비슷한 표현이 좀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게 아마 개역성경에 보로 되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근데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grace for grace.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흠정역에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뭐 해석이 좀 분분한 거예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건 뭐고 또 풍성히 얻는 건 뭐냐?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이 표현이 이제 크게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로 이제 보는 것 하고 또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서 사는 믿음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현이 또한 성경에서 대단히 위대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서 요런 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 몇번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자주 들으셨을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세 번, 또 조금만 더 쓰시죠. 네 번. 네 번. 그러니까 신약에만 세 번. 그렇죠? 지금 그 말을 빼먹으셨죠. 신약에만 세 번. 그렇죠? 예,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 합의사.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게 구약에 한번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각각 한 번씩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뭐 너무너무 참 위대한 표현인 것이죠. 루터도 이러한 구절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더 저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인.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이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조금 몇 구절 안 했는데 여기까지만. 곧 뒷부분은 조금 쭉 연결이 되는 게 돼가지고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남긴 했지만 여기서 좀 멈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사실 뭐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 성경을 포함한 모든 공부가 다 공부할 때는 뭐 사실 다 힘든 거예요. 이게 나는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난 그런 사람 참 얄밉더라고요. 아, 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쉽긴 뭐가 쉬워.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는 다 이게 힘이 들고 다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제 들을 때마다 뭐 꿀송이 같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게 듣는 게 쌓이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뭐 한 시간을 배웠는데 뭐 한 시간 중에 기억나는 게 몇 마디 없더라. 괜찮아요.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니, 비가 내리는데, 빗물이 쭉 내리는데, 그걸 다 뭐, 한 곳에서 다 흡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졸리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서 조시면서 듣다, 뭐, 자다 깨다,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어쨌든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십시다.